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등 북한의 기념일이 많은 데다 미한연합군사훈련도 예정이 돼 있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한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 김 대표는 지난 6일 언론과의 전화회견 발언을 한 것인데요. 잠깐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 can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bout a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missile. 성 김 대표는 오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태양절을 계기로 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뭐 어떤 것들이 포착될 것이 있는지요? 뭐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예, 저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북한의 그 핵실험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4개 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 갱도를 북한이 자발적으로 지난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해외 언론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 갱도들을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한국 군 당국이 이 갱도들을 복구하는 작업, 특히 이 갱도들 중에 한 번도 과거 핵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이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한국 통일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설명은 기존에 그 이미 언급했던 핵실험 동향에서 추가할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 민간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민간 상업 위성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점점 더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과거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일본 정부 목기였죠. 후쿠가와 가스히사 씨가 최근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
가스히사 씨의 보고서를 보면 풍계리의 북한 핵 실험장 인근에서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나무 그리고 흙더미가 쌓인 모습이 관찰됐고 또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떤 단장되고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한국 군 당국의 그 평가에서도 북한이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속도가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민간 보고서는 이 북한이 더욱더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따라서 그 한국 군 당국은 복구가 되는 대로 핵실험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달 이내에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김 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적 행동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뭐 여러 경우에도 했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와는 좀 다른 어떤 대처할 것들이 준비가 실제로 돼 있다는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이현철 기자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 정부는 일단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한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는 건 아니고요. 동맹국들 또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특히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김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전화 회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아니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기존에 부과했던 제재부터 또 한국의 미사일 대응 발사,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대북 물자의 그 유입을 차단하는 것, 또 안보리 차원의 조치,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미국의 그 조치들, 미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인지,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또 각국이 독자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안보리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치부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그런 조치들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죽음의 백조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또 항공모함을 또 동해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미국이 특별히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모든 대응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 연초부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ICBM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그러면 이제 뭐 가능성이 아주 사라진 것입니까?
예, 그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고요. 북한 또한 이제 대화 협상은 접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언명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 지금 그 대화 협상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인데 양측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최근의 발사에 대응해서 사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비난이라든지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국이나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과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사실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그 강대강과 선대선 대응 원칙을 앞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강대강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뚜렷한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의 대립 그리고 갈등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성김 대표는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그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성김 대표가 한 이 발언은 뭐 특별히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 이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든 또 무슨 우려사항이든 협상을 통해서 다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일단 대화에 나와라. 이런 제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성김 대표가 다시 한번 북한의 모든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이른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미한 합동 군사 훈련 또 전략 무기 투입 연구 중지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요. 정말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또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적대시 정책의 포기에 첫걸음을 떼야 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또 하나의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제재 완화 또 제재 해제 이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그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그 국제사회 제재, 안보리 대북 제재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재를 해제하거나 최소한 일부를 완화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그 미북 정상회담에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컸을 겁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그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런 두 가지 요구 조건,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또 제재 완화나 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그 미국은 일단 그런 우려들도 모두 그 회담을 통해서 다뤄질 수 있으니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모든 그런 우려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런 그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전제 조건은 대화 제안 이런 것들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뭐 여전히 뭐 의문으로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방금 이현채 기자가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제가 앞서서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였죠. 지난해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이 돼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4월 말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북 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추상적이다. 북한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어쨌든 요구사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알맹이 있는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서 그 대화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더 진전이 있지 않고는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에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바고요.
예.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이 입장 변환을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진전된 입장 천명을 한 것이 없습니다. 표명을 한 것이 없고 게다가 올 들어서는 북한이 아시는 대로 지금 10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급기야는 ICBM 시험 발사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네.
이제 앞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4월 달에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또
예.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도 또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최근에 도발 패턴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 이것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의 지난 6일 정례 브리핑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want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ost of them do, to put exactly the same kind of pressur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뚜렷한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여러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비 대변인의 이 발언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재개하고 또 추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뚜렷한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건데요.
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있고 또 북한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그 북한의 그 도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보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 북한의 발사들이 기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이런 점들을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북한의 이런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그 공식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그 북한이 계속 그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여러 차례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가장 낮은 단계인 그 언론 성명도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미국이 11 나라들과 함께 그 장외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해서 그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지난달에는 그 ICBM을 쐈는데도 안보리가 그 아무런 공식 대응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물론 그 러시아 또 중국 그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 거부권을 가진 그 두 나라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 두 나라는 지금 그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규탄을 하고 또 이러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나라들도 모두 그 북한에 대한 그 공동 대응 이런 그 일치된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그래야만 이 북한의 그 도발을 막고 또 추가 핵실험이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발언. 커비 대변인이 그런 그 취지에서 이렇게 예. 그 공통된 대응 또 똑같은 종류의 압력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지난 4일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와서 이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최근에 이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결의안이 나올지 좀 의문이고 미국이 구상하는 그 추가 제재 내용이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현채 기자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예상되는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 제재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조항에는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자동적으로 그 여기에 제재를 추가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 네. 트리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대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이 돼 있고 또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선을 추가로 축소하는 게 이 트리거 조항이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그 밖에 또 북한이 이제 선박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환적을 통해서 그 석탄 수입을 하거나 또는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 위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그 해외에 북한 대표부가 제재 위반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엄밀히 모니터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미 꼼꼼하게 얽혀 있고 따라서 문제는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의 이런 대북 추가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뭐 할 것인가 여전히 이제 의문점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예.
2017년에는 두 나라가 찬성을 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 또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실험은 차원이 다른 도발이니까 두 나라가 찬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2017년처럼 통과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할 것인가? 여기에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북한도 이제 보면 이런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그 안보리 차원의 국제적인 대응이 어렵겠다. 이런 걸 잘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고강도 도발을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을 시험하든지 아니면 또 핵실험 관련해서 추가 실험을 하기가 딱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이 그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대립을 위해서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 분석입니다. 특히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러시아 편을 드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세 번 모두 반대를 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북한을 제재하는 대북 결의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북한은 이런 정세를 지금 보고 좀 더 갈수록 수위가 높은 그런 도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강도 도발이 바로 이런 정세와 관련이 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윤 기자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지금의 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고강도 도발을 그 어느 때와 달리 잇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어떠한 것도 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규탄 성명조차도 앞서 ICBM 시험 발사 때도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혹이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북한은 이 미국이 이제 그 전략 자산 전개 한국에 이제 5월달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좀 더 강경한 대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미국 내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라든지 관련해서 좀 강한 목소리가 좀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말하자면 ICBM 또는 핵 무기 이런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억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진전된 말하자면 개발을 위해서 현재 지금 상당히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아울러서 또 이러한 북한의 최근 고강도 도발은 이 미국의 태도 변화, 네. 협상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4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4월에 들어섰지만요. 자, 우선 이달 중에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이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기자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오는 11일이죠. 11일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나흘 뒤인 15일은 아주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이렇게 그 큰 행사들이 대형 기념일들이 모여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5년 또 10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를 이른바 그 정주년의 해라고 그래갖고 이때마다 네. 이제 그 무력 시위들을 해왔는데 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110주년을 맞는 김일성 생일일 겁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 그때는 아무런 강성대국 그 건설과 관련해서 또 경제 건설 관련해서 특별한 그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해였는데 네. 110주년을 맞는 올해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 다시 한번 그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완성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핵무기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걸 네.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높고요. 또 하나 4월에 그 주목되는 건 이제 이달로 예정된 그 미한연합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훈련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 도발을 하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제시가 되면서 4월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이런 걸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냈는데요. 연속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이런 담화와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닐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다양한 북한 김여정 담화의 의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거나 또 핵 보유국의 전형적인 위협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 앞으로 있을 고강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작전 계획 최신화에 나서고 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또 예.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그 의도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것은 그 핵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닫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달 중에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과 한국의 새 보수 정부가 5월에 출범하는 것도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진단을 좀 이 기자가 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군사훈련 또 새 정부 출범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의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상반기 미한연합훈련은 오는 18일 정도에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건은 아마 그 실기동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실기동 훈련은 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 ICBM 발사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중단됐던 그 실기동 야외 훈련을 재개하면서, 네. 또 그렇게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한 반발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한국 정부, 이 새 정부 출범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우선순위를 뒀던 전임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대표단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그 얘기들을 한 걸 보면 지금 그 확장 억지력 강화 또 뭐 이런 점들 한미동맹 강화 이런 점들에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대북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긴장이 그 고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발언, 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미국처럼 높여야 한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남북한의 주요 정책의 일정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